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4장 1절 상반부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욱 믿음이 자라나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구원받아 이제 천국 시민이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 예. 순복음 교회가 좋아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 역사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여러분과 여러 번 같이 본 거지만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구원 역사의 흐름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옛적에 즉 구약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입니다. 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쓰고 또 한참 후에 이제 다른 책들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한꺼번에 다 쓰여지는 게 아니라 거의 160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그렇게 주어집니다. 즉 여러 부분으로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뭐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끝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즉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때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제 완전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1세기 안에 다 쓰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도 아니고 여러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제 제자들이 신약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신약으로 쓰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즉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뒤에 또 선지자를 얘기하는 종교는 잘못됐습니다. 말이 좀 제대로 나왔네. 예수님 뒤에 또 선지자가 있다는 종교는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저희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 뒤에 뭐 새로운 계시를 갖고 온다든지 뭐 자기가 뭐 요즘 꿈을 것 같고 성경에도 없는 몇월 며칠 하나님이 온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직접 무슨 목소리를 들었다는 둥. 하나님 말씀은 끝났습니다. 계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는 사람은 워낙에 지독한 놈이라고 별명이 났으니까 말씀드리죠.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즉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이 완전한 시대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쓰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무슨 목소리를 들었다면 귀로 무슨 음성을 들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압니다. 왜? 완전하게 다 써주셨습니다. 그런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는 시대입니다. 더 완전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던 시대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다 쓰여지기 전까지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고 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완전합니까? 아니면 모세 때가 더 완전합니까? 요즘 교인들은요, 모세 때가 더 좋았던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앞에서 막 홍해가 갈리고 만나가 막 떨어지면, 그럼 내가 완전히 믿지. 그거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도. 왜 다시 불완전한 대로 가려고 합니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인다는 거는 아직도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나면 기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의 삶은 그 초자연적인 그 현실 자체가 그냥 보통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기적이라는 수준은 이제 끝납니다. 그것도 아직 불안한 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왜? 이 세상적으로 밖에는 몰라서 그냥 눈에 보이고 이 도마 같아요.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라, 사무엘 봐라, 이렇게 엘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요 끝난 계시 그거를 부인하는 어떠한 가르침도 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느 며칠 어디에 온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직접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줬대잖아요. 들었대잖아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정말 들었대니까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잘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떠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실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 때 종교개혁, 그래서 그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개혁신앙. 그 종교개혁에서 크게 떠들던 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무슨 말이에요? 개혁신앙을 했던 사람은 이런 꿈 얘기니 무슨 직접 들었느니 방언이니 전혀 안 믿던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를 공부하시고 칼빈을 공부하시고 다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믿었나? 그런 걸 다 잘못하고 있어서 이제 개혁신앙, 그래서 오직 성경, 이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제 개혁신앙, 개혁을 해갖고 개신교들이 돼갖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고 베레벨 소리를 다 듣는 데입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뭐예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은혜.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성경. 이런 거 갖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개혁신앙을 한다는 인간들이 뭐 방언이나 이상한 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가 왜 개혁을 한 것인데? 정말 말씀밖에 없다고 그걸 주장하려고 개혁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왜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을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서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냥 믿어줘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정말 목사들은 믿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지 목사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 믿다가 망합니다. 왜? 목사도 죄인이고 목사가 뭐 잘났습니까? 말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안 쫓아가면 그런 목사는 쫓아가지 마세요.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그 중심은 뭐냐? 이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개혁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방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방언은 성경에 통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역을 하라는 말은 방언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지가 있으니까 통역을 하래죠.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성경 외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개혁신앙을 아예 뿌리서부터 무너뜨리는 얘기가 방언입니다. 방언이 아직도 있다는 것.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다 쓰여지고는 끝났단 말입니다. 끝났다는 것을 잘 몰라 듣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방언이 끝났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그러냐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데. 예, 동물 제사도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니까 할래요? 아니죠. 성경에 나와도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 끝났다는 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나 신약에도 나온다, 방언은. 예, 신약에 나옵니다. 왜? 아직 성경이 완전하게 다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러면 신약에 나온 것이 지금 끝난 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도들이 신약에 나오죠. 사도직이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내려옵니까? 신약에 나와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사도들의 직분은 이제 끝났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사도직은 없구나 알게 됩니다. 이 끝났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안 끝났으면 지금도 통역을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지금도 들려진다.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므로 순복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도 솔직합니다. 제가 진짜 화나는 거는 개혁신앙을 한다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 이거는 정말 뭐예요? 개혁신앙은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복음은 허락합니다. 그럼 장로교회라는 걸그 간판을 지워버리고 순복음 교회라고 바꾸면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래도 적어도 잘못됐지만 그들이 믿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열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줄까 봐 큰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뭐 이것도 막아주시고 이것도 막아주시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걸 하려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거기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막아주시고 이것도 막아주셔서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삶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또 착각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섭리는 지나간 후에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나 미래의 것은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섭리를 가지고는. 다 지나간 후에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왜? 다 지나가고 갖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보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섭리를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알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우리 말들이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건지 그냥 신비주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한테 전하시고 그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무얼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열심히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냐 저 비즈니스를 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점장이 같이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면 좋겠어요? 저거 하면 좋겠어요? 뭐 손에다 침이라도 뱉어서 딱 쳐볼래요? 뭐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가갑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점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건 저걸 하건 그거를 상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하셔서 정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아닌 걸로 이제 알도록 다 지나간 걸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왜?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왜? 그거를 아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보여주셔서 아니면 이제 바꿔야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뭘 할까요? 솔직히 무슨 말이에요? 뭘 하면은 더 돈 많이 벌까요? 이 뜻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겁니까? 저겁니까? 속마음 뭐예요? 뭘 하면 돈 더 잘 벌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속마음은 그러면서 왜 하나님 뜻은 거기다 왜 끄집어냅니까? 참 나쁩니다. 아주 고약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다시 돌아갈게. 이제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지금 지나가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지금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음 주 설교가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설교인데 오늘 거는 이 전체적인 면으로 좀 이것도 다루고 저것도 다루고 하는 겁니다. 즉 지난번에도 보여줬듯이 지금 엘리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예표 수준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사무엘을 잘 안 읽어서 그렇지만 사무엘은 구약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저희에게 주십니다. 시편 99편 시편 99편 6절과 7절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쭉 읽어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수준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가보시면 예레미야 15장 1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우리 생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도 안 듣겠다 하는데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와도 말을 못 듣겠다. 즉 모세와 사무엘을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8장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부터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기서 배울 게 많죠. 할 말도 많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 그 말 한 대로 돼야죠.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요즘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라 즉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여기서 기적이라도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목사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대로 말하느냐?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성경대로 말을 안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지금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기야, 몇월 며칠 예수님이 온다 그래갖고 그날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 뭐? 이런 말 하면 뭐합니까? 그죠? 분명히 아닌데도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무엘 3장 또 사무엘 4장 1절에서 그 현실이 다 이루어집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한 모든 말이 성취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구약 수준에서는 사무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그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부르심도 모세의 부르심이 생각나게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두 번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기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르시죠. 그랬더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도행전 3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한 말이라.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이렇게 말해놓고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 즉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 보시면 모세 때 구약 수준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듯이 사무엘 때도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약 수준에서 말입니다. 즉 예표 수준에서 선지자들도 사무엘 때부터 이렇게 성경이 나눠버리듯이 그 사무엘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가면서 새것이 되는데 엘리는 망하면서 사무엘이 세워지는데 그 엘리 때를 우리가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3장 1절을 저희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1절, 즉 엘리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수준에서 4장 1절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완전히 쓰는데 그 3장에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서 사무엘 시대로 바뀝니다. 3장 19절에 가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그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심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더 이상 말씀이 희귀하지도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가 끝납니다. 3장 처음에서 4장 처음으로 가시면 이제 구약에서 신약, 즉 엘리 때에서 사무엘 시대로 바뀝니다. 엘리는 심판을 당하고 엘리 시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구약은 끝나면서 망하고 신약이 시작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3장 2절을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가고 하는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제가 새 창조의 모습으로 같이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엘리가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언약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 여러분이 성전을 공부하면은 처음에 큰 방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죠. 처음 방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는 그 빵을 전설 이렇게 12개를 놓는 그런 상이 있고 왼쪽에 등불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등불. 그럼 성소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자요? 언약 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근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는 심판을 당하고 지금 사무엘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음이 보여지죠.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모습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누워서 잡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옛것은 심판하시고 새것을 세우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도 3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무엘을 같이 하시고 키우시고 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시고 아까 19절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 4장 1절 시작이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는데 즉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러도 모르던 사무엘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지금 세우시는 그 과정을 지금 보시는데 다음 주에는 이것을 새로운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예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니라 이렇게 해버리십니다. 즉 사무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사무엘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 말이죠. 즉 엘리 때와 이 사무엘 때를 비교해 보시면 엘리 때보다 사무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온전하게 효과 있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보다 신약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더 완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구약 수준에서 보게 됩니다.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에 엘리의 반응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니까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입니다 이젠.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 더 완전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주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예표 수준이죠. 사무엘도 예표요. 이렇게 사무엘 때 엘리 때보다 더 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무엘 때에도 완전한 완전함이 아니죠. 다 예표 수준입니다. 왜? 사무엘 뒤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죠.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 12절을 보면 이건 사무엘 한참 뒤죠. 근데 11절을 읽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 밀에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읽지 않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읽으면서 너무 이상해요. 주 여호와께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즉 사무엘 뒤에도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겔 7장 26절.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즉 뭐예요? 사무엘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아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구약 수준에서는 사무엘이 그 약속의 이루어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아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바로 모세가 말한 그분이 그분이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그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들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참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해하고 믿게 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하나 잡고 가세요. 지금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즉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사무엘 때만 돼도 엘리 때보다 그 희귀했던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전해지고 더 확실하게 전해지는데 그것도 예표 수준. 이제 그 사무엘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희귀하지 않는 완전한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약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복받은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님께서 이제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이 희귀할 때가 이제 영원히 없는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때는 참 백성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때입니다. 항상 완전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성경만 피시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없어봐야 귀한 거를 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때 한번 살아봐야 지금 그냥 성경만 피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이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복받은 사람들인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전하게 주어져서 귀한 줄을 모릅니다. 구약 수준으로 따지면 지금 이런 시대를 어느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질 때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가서 듣고 있으면 분명한 게 하나 생깁니다. 아주 정말 분명해지는데 뭐냐. 저 음성은 내 아버지 음성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상 아버지, 여러분 세상 아버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한테 와서, 아, 여러분, 그 세상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강, 아이, 우리 아버지 그런 얘기 안 해. 압니다. 왜?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빠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럴 겁니다,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 음성인가? 듣고 있으면 압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라디오나 어디서 무슨 설교를 듣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 아버지 음성인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말을 지금 나한테 하고 계실까? 그러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왜 들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시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풍부한 시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참 양들에게만 풍부하지 그 외에는 희귀합니다.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저주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도 없다.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희귀하지 않다. 풍부하게 주어져 있다. 이것처럼 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펴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 교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게을러서 정말 말씀이 희귀한 때같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마치죠.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삶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잘 이해하고 삽시다. 완전함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풍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주어졌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여러분이 못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이 말씀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하는 이 일에 더욱 열심히 내서 정말 이렇게 풍부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복이 너무나 커서 어쩔 때는 너무 모릅니다. 참으로 얼마나 큰 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 저희들로 더욱 깨닫고 항상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말씀으로 주어져서 이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희귀하지 않는 그런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욱 그 말씀 사랑하고 더욱더욱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